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인데 네 구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님이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11장에 나오는 이 기라성 같은 신앙 위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고 또 율법,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전수자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뭘 갖고서 모세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증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학자도 아닙니다. 그는 부자도 아닙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또 보고, 믿음으로 알고, 또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 실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적 삶을 살았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생부터 참 신비한 기록으로 차 있습니다. 레위 족속인 그라데 아들 아므람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서 모세를 낳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왜 집에서 키울 수 없는지 아시죠? 그때 당시 유대인의 많은 이 번식이 애굽으로 하여금 유업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어떡하지? 그런 상태 속에서 남자를 낳으면 다 어떡하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넣어서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므로 때마침 강가에 목욕하던 이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고 또 공주의 아들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란 이름의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디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바로의 공주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또 모세가 가십떨기에서 받은 소명 역시도 신비합니다. 또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축하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드라마의 이야기입니까? 그의 나이 120세에 죽었을 때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러고 비스가 산에서 죽지만 그의 시체는 하나님의 신비에 감춰져서 찾을 길이 없음도 또 보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1절에 Man of God. 또한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 The servant of the Lord. 그리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신명기 34장에도 The Lord knew face to face.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던 자다. 대면해서 아시던 자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위대한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면서 그 많은 믿음의 고라상 같은 그런 거인들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모세의 생애 속에서 그의 믿음을 잘 표현해준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거기 24절, 25절, 26절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블라블라블라 하고 뭐 했다고? 거절하고. 25절에는 믿음으로 블라블라 하고 또 뭐 했다고요? 더 좋아하고. 26절에서는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에 받는 블라블라 하고 뭐 했다고? 여겼다고. 그리고 상주신을 바라봅니다. 이 세 단어의 중심으로 믿음의 모세 함께 생각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출애굽기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다루면서 히브리서 23절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다루면서 그 부모의 믿음이 뭐였냐? 그 부모의 믿음을 모세가 딱 봤을 때 어떤 아이였다 그래요?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보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곧바로 모세가 자란 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장성한 모세는 24절에 믿음으로 되는 장성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장성한 모세가 한 일은 바로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고난의 길을 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려서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어떻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애굽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 그가 공주의 아들이다라기 이전에 모세는 이렇게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려서 물에서 구원받아서 공주의 손에 키워서 자랐지만 모세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 그것이 배경인 출애굽기 2장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낸 후 아들을 삼았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 10절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는 곳에 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를 죽였다는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따라서 이 모세는 지금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인데 왜 동족이란 말을 표현해서 그 다음 도대체 모세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그죠? 성경 말하고 주고 있지 않은데. 근데 우리는 충분히 성경의 행간을 읽으면서 짐작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부터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낼 때 이를 지켜보던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니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의 젖을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제안에 누가 가죠? 미리암이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가서 모세의 유모가 되는 장면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요. 요게벳, 자신이 낳은 아들 모세가 자신이 뭐가 돼서? 유모가 돼서 돈 받고 전비기면서 애를 키운 거예요. 자, 비록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지만 절대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누구다?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접목이면서 요게벳인 모세의 어미가 그렇게 양육한 겁니다. 보통 애굽에는 유모가 아이를 맡으면 자기 집에 데려다가 키우면서 4년쯤 후에 이제 아이가 조금 살이 분변하고 잘 떠다니고 그럴 정도로 4년 후에 집에 돌려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맡아 기른 4년 동안의 기간은 모세에게서 그 정신적으로나 또한 자기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간이 4년이었으면 충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약 3년 동안에 그 인생의 가치관이 50%가 정립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모세의 80년의 훈련 기간, 즉 40년 동안의 애굽의 왕자로서 받은 궁중훈련과 40년 동안의 미디안의 광야에서 받은 훈련 못지않게 그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 품속에서 4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우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손은 남자겠지만 그 요람을 흔드는 손은 누구였다고요? 어머니였다는 얘기죠. 예.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세벳으로부터 여호와의 신앙과 히브리적 사고를 배우면서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 이 3, 4년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한다면 더 이상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것입니다. 애가 어린데 뭘 알아듣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받은 그런 교육이 평생의 인격과 또 무엇보다도 신앙을 좌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아이는 벌써 뭐 그 시기에 훌쩍 놓쳤는데요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성인이 됐더라도 부모가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철저한 신앙과 동족의 민족의죠 동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얼마나 죽기 전에 한편의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구약의 역사를 쫙 훑어내가면서 얘기할 때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세가 능하였더라. 그의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몇 년 동안 받은 이 교육이 궁중에서의 그런 40년의 세속 교육보다 더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의 하나님 없는 교육이 모세에게서는 하나님과 민족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자녀들을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슈멜이라는 사람도 어린이의 품격 형성에 있어 3살이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상들도 옛날의 지혜를 말하는데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말 들었죠. 그만큼 조기 교육, 어린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뭐냐?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잘 가르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슴과 인격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또 그런 할머니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모세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요게벳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의 전문 용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말하죠. 우리말로 정체성, 그죠? 어디 여기 살지만 우리 정체성은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그건 정체성이 붙는 거예요. 아무튼 2세를 살아도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정체의 마인드가 뭐 미국 사람처럼 살아도 그 껍데기 정체성은 뭐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요셉이한테 너는 한국인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난 아메리칸이야. 그래서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아메리칸이야.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가 오겠죠. 이제 껍데기는 아시안인데, 그죠? 내가 누구냐는 것, 이게 내가 어떤 존재냐는 것, 무엇을 위해 사는 정체성을 깨달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굉장한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모세에게 그렇게 정체성을 가르쳐줍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그런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그 정체성이 있다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서 그냥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한번 쳤는데 죽어버리죠.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모세처럼 그렇게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정체성을 막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래서 군인한테도 또 경찰한테도 직업 가진 사람들한테도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 그죠?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육군 군인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심어주게 되면 조국을 사랑하게 되고 조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애국심이 생깁니다. 그런 애국심 속에서 그런 군인이 그런 또 그 직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학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니는 학교 명문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명문고에 나와서 내 후배들한테 뭘 보여줄 것인가 또 명문고에 답게 자랑스러움을 내가 뭘로 남길 것인가 그런 뿌듯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필요하고 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영적인 정체성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 정체성을 심어준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를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공부해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공부해야 출세한다. 공부해야 배 골치 않고 산다. 이것이 아니라 공부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라 일러준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알고 자라는 것과 모르고 자라는 것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한테 이런 정체성의 교육이 분명했고 그래야기 때문에 이 동족을 사랑하는 민족에 가도 있었고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맞고 들어오는데 이 등신아 왜 맞고 들어와 더 때리고 와 결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죠? 장성하면은 정과 몇 번 폭력 몇 번 이렇게 따라다녀요. 잘못 가르친 거죠. 너는 절대 손해보지 말고 약속 빠르게 행동하라 그러면 나중에 거짓말하고 정말로 삶의 그 수단과 방법안이 응가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삶을 살아내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포기하고도 손해보고라도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모세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길을 간 겁니다. 엄청난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런 지도자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정체성의 질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말해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걸맞게 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예수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나는 납니다. 나는 납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생각 빠지게 노력해서 내 입에 불칠하고 그렇게 사는 나는 납니다. 라고 하면 그 수준에 맞게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인생이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성공이 중심의 삶. 성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공만 추구한다면은 모든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거짓과 편법이 예, 수단이 되고 성공 나가는 길이라면은 올바른 정체성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고생하더라도 그 길을 찾는 정체성을 갖는 모습 것이고 오늘날 크리스천의 정체성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가 묻거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로서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소망을 바라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가진 이 정체성 갖고서 그의 믿음이 뭐 어떻게 드러났느냐? 아까 선원이 말씀드린 세 가지였어요. 어떻게 했다? 24절에 거절했다. 그죠? 그리고 25절에 어떻게 했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26절에 어떻게 했다? 더 좋게 여겼다. 그래서 24절에 첫 번째 그 정체성에 드러난 믿음이 뭐였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나이가 차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거절했다는 얘기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할 것에 대해서 마땅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뭘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절했고 모세는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린 것입니다. 그 버린 내용이 24절에 뭘 버렸어요? 명예를 버렸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 그죠? 명예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권력도 있겠죠. 그죠? 버렸습니다. 25절 보니까 뭘 버렸습니까? 거기 본 모든 잠시 죄악의 낙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낙을 버렸어요. 그 26절을 보니까 뭘 버렸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 이것들을 재물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거절할 것을 마땅히 거절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건대 누가 신앙하면서 제대로 신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할 줄 아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리스인이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인이란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그러니까 아니요 할 때는 노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부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들과 위대한 인물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은 아니오 할 때는 분명히 뭐라고? 아니오라고 말했던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했던 얘기입니다.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꾼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날 때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엘리사는 소와 도구를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관에서 일어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할 때 역시도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No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있으리요 말하면서 No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그들은 근심상 앞에서 어떻게 하죠? 절하라 명령을 강요받을 때도 아니요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임금님이 우리를 풀무에 던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노라고 말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임금이 이미 조서에 인을 찍은 것 그죠? 인을 찍은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겠다는 그런 어명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많은 신하들이 모략을 꾸민 거죠.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조세 임금의 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세 번 창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말하고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왕이여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거절할 순간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유혹을 따라서 허장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알려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이 뭐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장할수록 자기가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결단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에 위배되고 말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절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차서 장성해서 애굽인됨을 거절하고 자신은 유대인임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애굽인 버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는 이 모세의 애민 사상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자기 백성을 사랑해달라는 이야기를 나 자신을 죽여서라도 그들을 좀 용서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쭈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하다는 얘기요? 나를 내 이름을 생명에 지워서라도 저 사람을 대신 그 백성들을 대신 구원해달라는 그런 애민 세상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를 사랑하는 것, 그죠? 그 양부모인 바로의 공주를 사랑하는 것 죄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으로 사람을 또한 사랑하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자식이고 남편이랄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확고히 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에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선순위 얘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남편과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될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을 버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데 내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모세는 공주에 발견되어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행운이죠. 그죠? 대박의 주인공입니다. 이보다 더한 행운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공주의 아들로 그냥 지냈으면 애굽의 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절합니다. 엄청난 명예와 권력과 부와 그 모든 것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니요 할 수 있도록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고 내 경험을 거부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거부해야 되고 내 가치관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계속하면서도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거절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고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결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거절했다. 두 번째, 모세는 25절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말합니다. 더 좋아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보다 무엇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서 거절하고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더 좋아했다는 표현이에요.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거절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라면 선택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거절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위한 거절이냐?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신분을, 명예를, 권력을, 부를. 그래서 믿음은 잠시의 죄악을 낙을 누리는 의로운 고생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것이 모세의 선택이었다는 얘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내가 이 선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잘 기억하고 그렇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잠시의 쾌락과 내 잠시의 락을 떨쳐버리고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내 이기와 내 쾌락에 빠지려고 하지 말고 세상 취미에 빠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이러한 세상의 쾌락에 쓸 돈과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어디에 고난받는 자와 하나님의 사업에 쓰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죄짓는 사람들은 왜 죄짓는 줄 알아요? 그 즐거움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 빠찡고 한번 내리면서 그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손맛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근데 결국 그건 뭐예요? 그 일락은 성경 말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말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것을 거절할 뿐 아니라 그것을 누구와 함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무엇을 거절했고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잠시 죄악을 누리는 불신자들, 우리한테는 뭐를 말하죠? 예수 믿는 너희들 무슨 낙으로 사냐? 뭔 재미로 사냐 말하죠. 예. 그러나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기는 모세의 선택처럼 예수 믿는 낙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낙이 있어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습니까? 사랑이 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더 많은 고난과 능욕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좋아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정작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좋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믿음의 선택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은 그런 길의 모습, 그것을 더 좋은 선택으로 여긴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받는 승호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이것은 분명한 가치관에 의하여 확신을 갖게 했던 겁니다. 자, 정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정체성의 결과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났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믿음이 거절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겼다. 이것은 가치관의 확고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삶을 세상에 가장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잃은 것이 많지요. 권세와 명예와 재물과 안정과 향락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가장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겼다는 뜻은 그렇게 간주했다.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것이 더 좋은 것을 내가 결정했다. 그렇게 평가했다.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분명한 삶의 전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새로운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 그죠? 얻은 이 청지기에 대한 가치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삶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그죠? 돈 잘 버는 거 어디에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에 바로 쓰지 않은 사람이 돈 버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죄짓는데 돈 쓰게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그냥 그만큼 안 버는 게 죄 들짓는 거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고 유익과 자선사업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쓰는 데 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쓰고 죄짓는 데 쓰는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한 뒤에 확실한 목표를 위해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장 귀한 삶으로 어떻게 하면서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능욕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것이 더 큰 보화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하는 산상수훈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나를 위해 너희가 욕하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같이 핍박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견디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그 시종이 따라다니면서 죽음의 때를 생각하셔서 인생은 죽는다는 사실을 늘 리마인드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그러할 때도 죽음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 결과로 자기가 죽으면은 관 양쪽에 금멍을 내고 빈손을 보이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란 얘기요? 공수래 공수바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정확한 성경 번역성에서는 만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몬. 만몬이 뭐죠? 만몬. 재물의 신을 가리켜서 만몬이라고 그래요. 부의 신, 탐욕의 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더 좋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돈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성경을 알고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이 돈에 대한 바른 물질관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이 바로 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 돈이, 물질이, 그죠? 하나님께 바로 사용되고 쓰임받아야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도 그죠? 이 주머니가 회개한 자가 회개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말합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 그러면서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처럼 날아갈 것이다. 사사로운 지혜에 대해서 한 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자체가 아무리 우수한 것이 할지라도 불을 추구하기만 필요한 지혜라면 그 지혜는 사용을 중지하라.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나 같다 말했어요. 허무한 것에 마음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 고귀한 가치를 생각하니까 바로 아들이라는 그런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이 모든 것 아무것지 않게 여기고 오직 결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생각이 났다. 모세의 결단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여기고, 더 좋은 것을 여기고. 그것이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증거였다 알려주고 있어요. 또 다른 모세의 결단은 그 동기가 뭐였냐면은 26절에 보니까 이는 상주신 이심을 어떠했다? 바라봤다. 이는 상주신 이를 바라봤다 말합니다. 이 모세가 모든 명예와 보화와 권력과 이 모든 낙을 벗어버린 것은 뭘 바라봤기 때문이다? 상주신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능욕을 받으면서 그렇게 수모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위대한 결단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보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당장 이 시간에 우리 눈앞에 찾아오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결론적 보상은 어디에서 예수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상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서도 우리에게 보상을 알려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속에서도 우리의 보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에 싹 받는 싹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싹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또한 그 주심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굉장히 히브리서 11장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생애 속에서 그의 믿음의 증거를 표현하는 것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더 좋아했다는 의미는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권세를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재물과 쾌락을 버리고 믿음으로 고난과 또한 능욕을 선택하고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교훈합니다. 생각건대 현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오직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풀어보라 속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말하면서 나 역시도 믿음의 가진 자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믿음을 가진 자로 내 삶을 돌아나 보인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가 가장 큰 재물로 여기는 것인가? 그렇게 거절하고 선택하고 큰 재물로 여긴 까닭이 무엇이었어요? 그에게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워낙에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믿음, 모세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계획 가운데 쓰임받듯이 오늘 한 세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에 쓰임받는 우리 삶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로해서 주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